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일 새벽도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이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일 새벽에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시에 적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예, 네 시에 꼭 나오셔서 같이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 그 주부에 나와 있는 본문은 아마 오후 말씀이 될 겁니다. 오후 집회 말씀이 될 거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예,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대 찬양이 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예,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오늘 아주 잘하시네요. 예, 다음 주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아, 한 주간 동안은 아니지만, 좌우주간, 우리 이번 부흥회 때 또 큰 은혜를 많이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끼쳐주셨는데, 오늘 목사님 또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거룩한 복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더욱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을 준비를 했다가 또 시간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제목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또 오후 예배는 역사를 다시 서자. 이제 내일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짧게 설교를 할 테니까 내일 새벽에 아무도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 설교 못 듣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네. 네. 자, 시대나 오늘 찬양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교회든지 사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작년에 저희 교회 고등바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열 몇 명이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놈들을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일본을 열흘간 보냈어요. 갔다 와서 그들한테 일본 갔다 온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바를 써서 보고를 하라.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지요? 굉장히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36년 때문에 지금도 그 안가픔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슴 속에서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일본 하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일본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냈는데 깜짝 놀란 거야. 무엇을 그들이 써냈는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보는 일본과 일본이 지금 다르다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본받아야지. 그곳에 가서 보고 온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진실하다고 하는, 정직하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도쿄와 오사카를 거닐면서 크리에이션 소리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안내를 잘해주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들으면서 이놈들이 볼 것을 보았구나. 일본 보내는 그 경비가 결단과 헛것이 되지 않았구나. 그들이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 있어야 돼. 예. 유대사회의 한 부자가 딸을 하나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어느 날 젊은 청년 머슴이 들어왔어요. 딸 하나를 가진 부자 집에 머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성실한지, 열심히 일하는지, 예,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예,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지, 예,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는 일 없이 맡겨준 일 하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하고 이 모습하고 어느 날 둘이 마주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는 가운데 이 여러분 아버지 된 입장속에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왜요? 저놈이 우리 딸을 넘나다 보면 어떡할 것인가. 저 못쓴 놈이 말이야. 지금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봉사한 데 대해서는 간 곳이 없고 저 모습이 우리 딸을 탐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연담을 하는 거야. 혹시 또 만나는 일이 없는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주 만나는 거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하고 모습하고 딸을 불렀어요. 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는 우리 집의 모솜이야. 우리 딸 절대 너 함부로 쳐다보지 마. 그렇게 당부를 하고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정은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 번 들키면서 이 아빠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 자식 하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문에 영광을 돌입힐 수는 없어. 두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모습과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쫓겨서 멀리 시골로 가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이 여러분 모습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거야. 그럴 때 아내 되는 사람이 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여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당신이 더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공부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공부하길 바란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 되는 사람 여보 내가 지금 나이 40이 넘어서 공부해서 뭐 하겠니? 이 애들을 보면서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 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니?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내는 또 당부하는 거야. 여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양을 몰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해가 저무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목이 타서 큰 바위 밑에서 엎드려서 세수도 하고 물을 먹는데 오랜 역사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밑에 보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팬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아, 지금 내가 공부해도 늦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태인의 유명한 아가바라과는 학자가 된 거예요. 학자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데. 딸은 여러분, 자기 집에 비록 모습으로 들어오는 청년이지만은 누군가가 저 청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 뒤에서 잘 이렇게 받들어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청년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모습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야. 예? 보세요. 사람 하나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요. 사람이 귀중하다. 한 사람이 귀중하다. 예? 저희 교회 이해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말단 공무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말단 공무원이에요. 저희 교회에 오면서 그 꿈이 있었어요. 대통령 상도 받고 국무총리도 상도 받고 내무부 장관 상도 받았는데 자기 꿈은 목사님 대상 받는 게 최고의 상으로 자기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인격이 너무너무 구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획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양산시에 여러분 공무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요. 그 가운데서 이 장로님 한 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기획을 하고 어떤 일을 세워나가는데 독특한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양산시에서 전국에 여러분 각 시에서 각 도에서 늘 항상 여러분 3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지혜, 그 한 사람의 능력. 예. 여러분 시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 가운데 어떤 부서는 잘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도무지 일을 만들어내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가장 못하는 부서다가 맡겨놓으면 최고의 부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네? 국장이 되는 날 제가 미국을 집회하는데 장모님 아침 일찍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를 국장시켜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서열에 올라가 있는데 목사님 저 국장 좀 시켜주세요. 그래 이 장로 알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그런데 시장한테 목사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떠나면서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장로님 국장을 부탁합니다. 나 지금 미국을 떠나는데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잘 다녀오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돌아간 뒤 여러분 국장이 되셨어요. 예, 국장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많아도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필요한 사람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안목을 가진 사람과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안목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일을 저지르는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 일을 사람들이 여러분 입술에 막 우러내리는 거야. 저 친구 저 재산 거둘낸다고. 뭐가 조금 있으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막 막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 좋은 이유가 에펠탑이죠. 불란서에 있는 에펠탑. 100년 전에 그 에펠탑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를 향하여 항의했어요. 항의. 왜 그곳에다가 에펠탑을 세우느냐? 100년의 역사가 지난 오늘 그것은 뭐가 됐습니까? 고고학자들의 건축에 대한 그 시대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에펠탑을 관광하기 위하여 오르고 내립니까? 그 시대는 전부 다 무용물, 필요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올 역사가 10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북 고속도로를 올 때에 여러분 농민들이 와서 길바닥에서 여러분 처음 다 눕고 이곳에 안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를 올 때에 지금 와서 얼마나 교통의 순환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차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날 이르되 항상 우리의 길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집 앞에 머리가 벗어지고 옷은 헐무리하게 입고 왼종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이 여인이 볼 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기에는 옷이 햄핀 없고 머리는 벗어졌지만은 먹지 못해서 얼굴은 까마 짭짭한데 이 여인이 볼 때 저 사람이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니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이 말은 뭡니까? 통찰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 엘리사를 바라볼 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알게 된 거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데 제가 진수성찬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나칠 때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자주 오게 되면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지나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걸 끝납니까? 남편한테 건의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다락에다가 집을 방을 하나 만들어서 침대와 서재실을 만들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 사람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됨됨을 보게 됩니다. 현재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앞으로는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여러분, 자식을 보더라도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더라도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통찰력이 없는 열 사람, 백 사람보다도 여러분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것.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다르게 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엘리사를 열왕기 2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머리가 벗었으니까 대머리요 대머리요 희롱했어요. 뭐가 나왔죠? 암 고음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어요. 영적인 안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얼굴은 금부터 토박고 볼 모양이 없는데 내면을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엘리사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가치에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예가 사무엘상 여러분 16장의 6절과 7절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기름 붓지 마. 보세요 하나님. 외모로 볼 때는 키가 큽니다.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이만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도 괜찮겠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이 왜 다른 사람이 없느냐 물었더니 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여러분 부름을 받고 집에 가서 머리도 감지 못하고 입은 옷에 오는데 보니까 어떡합니까? 문을 여는데 무슨 냄새가 납니까? 머리에 소똥 냄새가 나고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합니까? 사람을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 국가에 현재 당하는 정치 현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예,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 예.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그 가정에 당도했는데 고넬료가 잘 오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는구나. 왜 물어보지 아니하는구나.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때에 맞추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예? 언제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잘 알아서. 지금 위기가 왔으니 이때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은 대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의 시장한 것을 세워주었다고 하는 거. 배가 부른 사람 앞에는 여러분 의미가 없으나 가난한 사람 앞에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봐야 가난이 뭔가를 알아요. 얼음에 처해봐야 여러분이 얼음이 뭔가를 알아요. 옷 없이 헐벗고 살아봐야 여러분 따뜻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시대를 모르고 사람을 몰라요. 10절에 보면 윗다락에다가 작은 침실을 만들어 항상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돈이 아니야.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성산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연말이 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집을 떠나드는데 연말이 되었으니까 그냥 떠나듭니까? 그래서 사과 개짝 좋은 선물 가지고 보자기에서 떠나듭니다. 여집사 한 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언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 주면 사랑하는 딸아 너 한 달만 파출부로 수고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면 목사님 최고의 선물을 하고도 남을 거야. 그때 이 집사님이 파출부로 들어가서 한 달간 수입이 얼마예요? 50만 원 받은 거야. 그걸 받아가지고 절반을 목사님 필요한 선물을 딱 갖다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가족들과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좋은 타임을 가진 거야.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1850평 교회를 짓는 데에 우리의 여집사님은 딸을 셋 두고 있었어요. 예,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남들은 교회 짓는데 헌금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마음이 고민을 하다가 날 목욕탕에 때밀이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때를 밀어가면서 그 헌금을 그 수입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근데 두 딸들은 부산대를 나와서 교사 임용고시를 치는데 전부 다 붙는 거야. 다 다 부는 거야. 누구의 덕분이지요? 어머님의 수고와 헌신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심은 절대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문을 다 복음화 시켰다고 얘기했어요. 나 한 사람. 여러분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안목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회 일에 자칫 잘못하면 화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해 보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종말이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것을 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이 신앙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삼다가 불행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에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없는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아요.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먹는 것이 최고지. 배가 불러야지.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틈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다시는 받지 못해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성도의 직분을 팔아먹는 거야. 장로의 직분을 팔아먹는 거야. 목사의 직분을 팔아먹는 거야.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명함을 내. 저는 명함이 없어요. 명함이 없어요. 가는 것보다 목사 명함 주세요. 나는 명함이 없어. 내 명함은 삼양교회가 내 명함이야. 그럼 거기서 이력서가 막 나와요. 왜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거든.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실속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력서가 찬란하게 한달치라도 실속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실력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전쟁해서 싸워봐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같이 겨루어봐야 하는 것이고 바둑을 떠봐야 여러분 그 바둑이 어느 정도 뜨는가 알지. 그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준수함을 보고 모세를 낳자마자 이 모세를 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국지를 물리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 엄마가 희생하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준수함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그 보는데 달라. 열왕기상에 보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아방이 궁궐에서 보니까 저 밑에 창문가에 보는데 포도밭이 아름다운 포도밭이 보여. 사람을 시켜서 나봇한테 흥정을 합니다. 우리 왕이 얘기하는데 이 포도밭을 팔아라고 얘기한다. 팔아. 나는 팔 수가 없어. 거절을 당하자 아방은 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보다 더 큰 포도밭을 줄 테니까 바꾸게 하자. 그래서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조상이 물러준 이 포도밭을 내가 어찌 돈과 바꿀 수가 있으며 조상이 물러준 뭔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돈 몇 푼에 내가 바꿀 수가 있나일까? 그러면서 아방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어요. 이세벨이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누워서 꿍꿍할거든.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누워있어?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 그래요. 내가 찾아줄게. 이 여러분 나봇을 여러분 죽여서 그 포도밭을 착취해요. 그런데 훗날에 여러분 이세벨이나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 덜에 까마귀가 다 물어뜯는 고기를 변해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믿음 하나 여러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재산을 바꾸지 않고 더 좋은 포도밭과 바꾸지 않냐는. 왜 그렇지?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목을 가지게 되면 사물을 여러 환경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현실이 어떤 것인가. 지금은 잠잠할 때야. 지금은 엎드릴 때야. 지금은 함부로 서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사업을 버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있는 것을 잘 관리할 때야. 이 식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생나비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 학원하고 골육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도 우리 갈라서서. 안목이 없는 여러분 조카는 앞에 요단물이 흐르는 그 강 양목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땅을 바라보고 한없이 걸어갈 때 때로는 어떤 괘씸하기도 하고 지를 구원한 것이 난데 지가 저거 삼촌도 몰라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어요.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개를 돌라 종과 횡으로 걸어보아라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니. 안목이 없는 그의 조카는 소돔성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실패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나?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버스에 공부하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요? 무조건 다 받았다가 버스에 하루아침에 다 내려가잖아요. 사람은 식별이 하는 능력,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앉으라고 해서 앉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자격에 맞게끔 내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예, 그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때는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가 있어. 요즘같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대에 예? 준비가 되어 본다면 달라요. 통찰력과 여러분 안목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사람의 안목이 없으면 실수와 실패를 자주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 아는 길도 무르 가라고 하는 말이 지혜의 말입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외나무를 건널 때는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안목이 없음을 인하여 자기를 돕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안목 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누구 앞에 맡겼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야.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영적인 안목은 신앙생활, 신앙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이 옷을 하나 사더라도 안목을 가진 사람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5천원짜리를 사 입었는데 남들이 보면 야 김집사 그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옷을 샀어? 그 한 10만원 줬어? 아니야. 얼마 줬는데? 100만원 줬어? 아니야. 5천원 줬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왜요? 그분은 5천원 주고 옷을 사 입었지만 자기 옷걸이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여러분 몇천만 원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안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러분 천만을 가지고 옷을 둘러도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에 몇천 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건물 하나 하는 것도 안목을 가지고 건축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교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번 짓는데 미래를 향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뭔가 남기는 그런 건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결론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를 여러분 때로는 자부를 외모를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의 됨됨이 어느 가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해도 또 중매하면 다행이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실컷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나중에 중매해달라서 하면 아니 목사님 키가 적어요. 학벌이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은 하버드를 해왔는데 그래서 결혼해가 한국의 결혼 이혼가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이혼이 여러분 80%예요. 왜요? 첨단 이기주의적이다 그 말. 독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린 결혼 선택 잘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딸을 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가진 사람들. 무조건 외모로 갖춰져야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갖추어진 데 대해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는 이번에 여러분 아들을 하나 키워가지고 필리핀의 의사로 병원을 개원하고 왔는데 필리핀 의사가 되기 위해 필리핀 여자를 선택해요. 예, 보니까 키는 조그만하고 얼굴은 미안합니다만 외모는 형편없고 왜 저 사람을 선택하는가? 뭐 때문이죠? 필리핀의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사는 누굴 위합니까? 우리 교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야. 너무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고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예, 우리 교민들이 그곳에 2만 명이 사는데 의료 혜택이 없는데 그곳에 고아들이 많은데 그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필리핀에다 파는 거야. 그래서 그 필리핀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오늘 청년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두바이를 거쳐서 아프리카의 코트디바를 갔어요. 처음은 가보니까 여러분 전혀 저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 하, 어떻게 이곳에서 사는가. 두 번째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이것은 축복의 땅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보는 이 모든 차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러분 흑인들을 보면서 포용하고 옷을 벗어주고 시계를 주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진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나를 따라갈 사람 열 가정이 나오면 나는 교회를 사임하고 이 코트디아부라를 가겠습니다. 설교했는데 세 가정이 나오는 거야. 왜 열 가정을 선택했죠? 한국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서 예? 우리 민족을 형성하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정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열 가정은 첫째는 정비사가 있어야 되고 세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란서 문화를 받은 사람 빵 제과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참 다 갖추니까 한 열 가정만 가면 충분히 우리가 자립하고 먹고 살 수가 있더라고. 땅이 산모작이야. 얼마나 땅이 좋은지. 고무나무 심으면 여러분 7년만 되면 수확이 되는데 정부에서 99년을 여러분 무상 주는 거야. 왜 그것을 안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두 분 갔다고 세 분 갔다 오는데 그 여러분 병기를 고공을 타고 가다 보니까 건강이 나쁜 거야.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영적인 안목 있는 사람들. 그런 희생과 그런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한 데서 네 거 내 거 사오지 마시고 그런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예?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해합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안목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마도로서 선장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배선원들을 데리고 저 울릉도 근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습을 갔어요. 근데 오징어를 잡는데 오징어가 밤새도록 12시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일에 능률이 없고 수고의 대가가 없으면 지루해요. 다 잠을 자는 거야. 혼자서 뭐합니까? 오징어 낙대를 돌리는데 1시가 됐는데 뱀 밑바닥에 오징어가 꽉 찼어요. 꽉 차서 낚싯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1시간에 여러분 오징어 300마리 이상을 잡아서. 그래서 이 오징어가 올라가다 보니 먹물을 튀기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이 여러분 기때기에 갖다 때린 거예요. 눈티에 갖다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먹물이야. 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오징어 소리가 막 들리거든. 야, 연철아, 너 혼자만 오징어 잡고 깨우지라. 누가 자라고 했어?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야. 뭐든지 단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고, 때론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론 여러분 낚시를, 예, 접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던지다 보면, 그 고기를 들을 만데 그때 제가 오징어를 1632마리를 잡았어요. 배가 만선이었어요. 만선. 한 사람의 인내와 한 사람의 수고가 29명의 선원들이 다 여러분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유형의 재산이라면 안목은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있고 가정을 허무는 아내가 있어요.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있고 자녀의 앞날을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지도자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사람은 준비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깨끗게 하는 자예요. 성실한 자예요. 쉬지 않는 자에 노력하는 자에 이런 영적인 안목을 얻으려면 첫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목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안목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영 분별력을 주시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줍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소서 1장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줘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줘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옳고 그런 것을 분별력을 와요.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저 물건은 사면 안 되는구나.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귀중한 거예요. 성령은 어떤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네가 참으로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목회자가 많이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기서 꿈이 생깁니다. 여기서 미래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물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 아 추운 겨울에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간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 2박 3일간. 그때에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훗날에 목사가 13사람, 사모가 3사람, 선교사가 둘 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목사가 13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지도자가 태어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 목회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설교 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통찰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속지 않냐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아, 그분이 생각이 옳았구나. 역시 그분이 한 일들이 잘했구나. 그게 오늘 현실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이제 찬양 부릅시다. 네,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을 나온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에 통찰력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회는 달라져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왜 눈이며 웬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목을 가진 사람을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가 다르고 어떤 기획할 때가 다른 것이고 현실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없는 것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남들 보기에 훨씬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훗날의 역사 가운데 남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수만 교회 사랑하는 공동지체들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자기를 준비하며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인재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